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세상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레위기를 17장까지 묵상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나머지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레위기의 핵심은 이를테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거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실제로 레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뭐 이거를 가르쳐준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사실 어떤 종교적 특징이 아니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 혹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16장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 예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누가 그거를 중보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 레위기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운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제사장의 중보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뭐 그런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음식 규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혹은 나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정결하게 살 거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17장부터 사실 우리는 지금 18장부터 읽고 있지만 17장부터가 이제 16장까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예법에 기초해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몇 달 되기는 했지만 이를테면 17장을 보면 음식을 피째 먹지 마라, 짐승을 피째 먹지 마라 그러면서 사실 모든 짐승을 잡아먹을 때 예를 들면 레위기 17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7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을 수 없는데 레위기 17장 4절에서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고 하는 예물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중에서 화목제에 속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눠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 그리고 다른 객과 과부와 가부들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 3000년 전에 짐승 잡아먹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고기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되는데 3000년 전에 고기 먹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혼자 먹지 말고 이웃과 나눠 먹으라 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내 소고 내 양이고 내 염소 내 고기지만 함께 더불어 나눠 먹으면서 잔치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남들을 대접할 줄 모른 채로 혼자 맛있는 고기 먹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여겨지고 피 흘린 자로 취급이 될 거야. 이렇게 경고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레위기법을 잘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법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쭉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 18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전체가 이런 삶의 규례와 법도를 담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에 와가지고 1년 2개월 머물면서 이런 법을 다 배웠거든요. 그리고 몇 달 여행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거예요. 비록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안 해서 돌아서서 광야에서 38년 더 방황하는 바람에 이게 광야 여정이 40년이 되었지만 본래는 2년 만에 가나안 코앞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뒤로 물러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그게 2년이었어요. 2년 중에 1년 넘는 세월을 시내산 아래에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 이상 시내산 아래에 머물면서 성막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율법을 듣고 배운 거죠. 출애굽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출애굽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은혜였어요. 출애굽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원이 목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구원 얻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구원이 목표가 아니고 구원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어떤 방편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에 복이 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는 그것이 구원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구원 얻어서 천당 갈 것만 생각하고 살면 삶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구원 얻어서 내가 천당 가는 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 얻어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세상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 살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삶의 열매가 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에 관심이 없고 내 삶을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 관심이 없고 세상이 복이 되는 데 관심이 없어서 그저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미성숙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어요. 출애굽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는데 가나안에 다 못 들어갔다니까요. 히브리서에도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맨날 열심히 했던 것이 권위 다툼이었어요. 권위. 그래가지고 늘 이게 대드는 권위에 대항하는 그게 민수기의 아주 특징이에요. 38년 동안 했던 것이 그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서로 권위 다툼하다가 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거냐 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시내산에서 1년 이상 머물게 하시면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 시내산 아래에서 이 사람들이 듣고 배운 규례와 법도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죠. 이 규례와 법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 땅의 풍속, 애굽 땅의 규례, 가나안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규례가 있어요. 애굽과 가나안은 이 사람들이 비록 발 딛고 살던 땅이고 발 딛고 살아야 될 땅이지만 그것은 세상이었어요. 세상. 하나님은 애굽이나 가나안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를테면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승자 독식이에요. 승자 독식. 그러니까 힘이 세고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움켜쥘 수 있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무한 경쟁. 힘이 있으면 뭐든지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종류의 싸움이 끝이 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나안이고 그리고 애굽은 그런 경쟁, 그런 승자 독식 문화의 정점에 있던 제국이 애굽이었어요. 고대 사회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만 하더라도 2000년 이상 3000년 지탱된 거대한 고대 제국의 엄청난 제국이 애굽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정점에 있는 제국이고 그리고 그 제국의 애굽왕 파라오가 바로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고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신적인 권위를 빌어서 정당화하는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태양신 애굽의 모든 신들 중에 제일 힘센 신은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 애굽왕 바로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풍속을 절대로 따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승자 독식, 경쟁 여러분 그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경쟁보다 배려를 가르치는 거고요. 승자 독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는 법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하다못해 소나 양이나 염소 잡아먹을 때도 너 혼자 먹으면 안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건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이게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이 되면요 정말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갈등에서 이겨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패배했다는 그런 어떤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요. 요즘 학교에서 이 어떤 그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경쟁적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경쟁적이기 때문에 이게 부모도 행복하지 않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제일 낮다 그러잖아요. 한창 이게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이 놀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성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오늘 내일 본문이 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성에 있어서 이를테면 무슨 성의 가치, 순결 혹은 성생활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요, 성에 대한 어떤 이 성적인 순결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는요, 사실 복을 받는 방법이 성행위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어가지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하면 비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성관계를 했는데, 그래서 늘 바알과 아세라는 음란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순결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방탕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돕기 위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다, 뭐 그런 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요 얼마나 고대 사회에 결정적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고대 사회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이를테면 오늘 보면 6절부터 18절까지는 모든 종류의 근친상간을 다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요, 근친상간이 아니었어요. 애굽 왕 파로, 성경에 바로라고 남아있는 애굽 왕들은요, 다 근친 결혼했어요. 애굽 왕들은. 왜냐하면 이게 신의 혈통이었거든요.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왕 바로는 그 집안이요, 다 근친 결혼을 하니까, 근친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친 결혼을 하면 우선 이게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평균 생명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이 걸려요. 그런데 고대 애굽 왕 바로의 집안이 다 근친 결혼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근친 결혼을 정당화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이렇게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혈통을 섞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근친 결혼은요, 애굽 왕의 집안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왕족들이 다 그렇게 결혼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당시의 문화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는 레위기 18장을 읽으면서 성적으로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도 너무 방탕한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도요, 이게 하여튼 이게 음란하고 방탕하기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무슨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하다못해 여러분 한옥마을만 가서 보더라도, 한옥마을에 가면 젊은 애들이 여행 와가지고 노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애들이 여러분이 다 결혼한 애들이겠습니까? 결혼할 아이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름에 전국적으로 저질러지는 이 성적인 그 방탕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적으로 방탕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요. 단순하게. 여러분, 그렇게 성적으로 방탕해서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세상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는 안 되는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적인 방탕함이 죄가 아니었던 시절에, 근친상간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에, 아무하거나 성관계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바알이 주는 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그 시절에 아무하거나 성관계하는 것이 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모든 음란함과 방탕함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시대에 뭐 무한 경쟁하고 승자 독식 이것도 세상의 풍속이지만 성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것이 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 이 성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모든 종류의 음란함을 다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우리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온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